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이 깨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사진전했던 우리 이재호 작가가 어젯밤에 우리 천국으로 갔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곧 이제 장례 일정 시작될 텐데 여러분 또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재호 형제 암투병하면서 의연하고 참식했는데 아주 멋있고 믿음 있게 살고 간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살아있는 날이 하루하루 소중하다는 것, 우리에게 준 하루하루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기에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디누벳의 아들 사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받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뒤에 나라의 엘리트들과 귀족들과 왕족들과 힘쓸 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이제 비천한 자들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았는데 그 절망만 남아버린 이 팔레스타인 땅에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바벨론은 항상 그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는 꼭 유화책의 일환으로 그 나라 출신의 총독으로 하여금 점령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달리아도 그런 맥락에서 이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친구입니다.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친일파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일제치하 36년에서 뭐 친일파로 득세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달리아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감정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든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 쓰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그래서 그달리아도 그 에레미야의 그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친바벨론 유화 정책을 핀 거예요. 동족들이 무모하게 이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죽임당하는 불상사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달리아의 이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동족들은 그를 매국노여 변절자로 취급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이 그달리아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암살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벨론의 세운 총독을 죽인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도전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압하러 이 대부대가 왔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이 26절을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도 쇠약해 가고 있긴 했지만 그나마 이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옛날에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세우듯이 그냥 부랴부랴 남아있는 세력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바벨론의 그 침략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신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크리스천인데 그분이 그 당시 그 일제치하에서 사람들이 다 뭐 이완용 죽여라, 뭐 친일파 죽여라 그러면서 일본에 대항해서 막 무력폭력 시위하고 그랬을 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유명한 그 연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못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깨닫고 각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망한 게 돼서 바벨론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테러를 했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바벨론이 아니라 그 어떤 외세라도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뼈아픈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가 빠른데 이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에게 반응하고 폭력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면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옛날 자유를 찾아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이제 그 애굽의 땅으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가서 좋은 대우 받았겠어요? 요즘 지중해를 떠도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태리 이런 데 가서 좋은 대접 받습니까? 거의 그냥 최하류층 사람보다 못한 학대와 핍박을 겪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는 헬라어죠. 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걸 비극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리스, 터키, 지중해, 아프리카, 유럽 곳곳으로 이제 생기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회당을 세워 예배처. 훗날 열두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한 열두 사도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 도시 전도의 거점으로 삼는 데가 바로 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들이 이렇게 곳곳에 서지 않았다면 신약 시대의 그 빠른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눈앞에 떨어진 불만 생각하면서 막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크고 놀라운 그림을 수백 년을 앞서 보면서 이렇게 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 나라 망했으면 왕들의 이야기 끝냈을 것 같은데 유다 망했으니까 이제 이거 끝내야 되는데 남아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 남아있는 불씨.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살아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27절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시드기야 그 전의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끔찍한 최후로 당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신의 눈앞에서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절망을 심어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너무나 처참하게 포로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하기 전에 바로 그 전 왕이었어요. 유다의 19대 왕인데 아버지가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치하다 죽임당하고 자기도 뭐 100일도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정말 비운의 왕이죠. 자기는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새로운 축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27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섯을 퍼렀던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젊은 왕이 들어서니까 왕위에 오른 그는 이제 자기도 이제 새로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겠는데 그 작전, 첫 번째 작전이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팍 기분 썼어요. 즉위 기념으로, 광복절 특사가 아니고 즉위 기념 특사로 37년간 그 옥에 갇혀있던 그 많은 정치범들을 석방해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호야긴을 잘해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석방만 시켜준 게 아니라 지위를 잡혀온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높여주고 날마다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 연금을 줬어요. 이 이야기를 왜 열왕기사에서 뜬금없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왕기사가 기록됐던 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는 이 유대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우리는 그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났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게 한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망해야 이 포로 생활이 끝날 텐데 천하 무적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의 이 지위가 회복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절망 속에 있던 여호야긴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바벨론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상징이 바로 여호야긴의 회복이다라는 걸 던졌던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70년 후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한 5만 명이 돌아갑니다. 포로 생활에서 끌려서 1차 귀환자들이. 그 5만 명을 이끈 리더가 누구냐?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 이 그림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야긴이 처음에 100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끌려 내려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살이 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내 인생 끝난 것인가 그랬을 텐데 만약에 여호야긴이 그대로 유다에 남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더라면 시드기야 대신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가 겪었던 모진 운명을 그대로 여호야긴이 겪었을 거예요.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이 다 씨가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가의 핏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감옥에 있긴 했지만 이쪽에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바벨론에 저항한 유대 왕가를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을 정복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격정적인 왕이거든요. 앞뒤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이 왕조를 남겨서 뭐 유지시키고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자기에게 저항한 모든 왕들 족들은 다 씨를 말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없는 바벨론 왕 앞에 만약에 거기 여호야긴이 남아 있었더라면 그도 죽었어요. 여호야긴까지 싹 다 죽고 나면 다윗의 핏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다가 망하고 마지막 왕조가 죽는 동안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고 그것도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었으니까 돌아온 바벨론 왕 눈에도 지금 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끌려온 수많은 왕족들이 있지만 다 왕궁에 있지 감옥에 있는 사람 얼마 없었거든요. 누가 이 사람을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37년 감옥에서 있었지만 그 사람을 지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살아남았고 그 씨의 마지막인 손주 스룹바벨이 1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보면서 당장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위에서 떨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감옥에 갇히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피난처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 뺄셈을 하시면서 덧셈을 하십니다. 뭔가를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더 큰 은혜가 와요. 이 사람 너무 아깝고 좋은데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 또 새로운 축복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36년 지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살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33년생이시고 35년생이시니까 뭐 어릴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땅에 살면서도 남의 식민지가 된다는 건 고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역말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7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히로시마 갔다가 히로시마 원폭 박물관에서 13만이나 되는 히로시마의 그 원폭 피해자로 사망한 사람 중에 2만 명이 넘게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히로시마에 있는 군수공장에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벽에 그 히로시마 일본 그 원폭 박물관에 보면 그 사진에 그 벽에 막 글씨들을 써놨는데 어머니 살고 싶어요. 아버지나 고향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말로 쓴 게 막 있어요. 뭐 처참합니다. 우리도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뭐 끝나지 않는 고통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때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그 땅에 끝까지 남겨두신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 같이 섞여가게 하신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왕조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거기 있던 사람이 또 이사야였잖아요. 하박국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쑥대밭이 되던 이 와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역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축복의 미래를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유대 땅에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애굽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친 사람인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22절 역대하 36장 22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BC 539년이죠. 고대 세계의 힘의 판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무적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무너집니다. 막 구소련 망하듯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정복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람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예언하고 있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정복자 고레스는 온 천하가 깜짝 놀랄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모든 점령지 백성들은 풀어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풀어줄 뿐만 아니라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서 5만 명에 달하는 1차 귀환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빈말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하의 페르시아를 움직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콩알만한 유대민족을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콩알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콩알만한 존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콩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거대한 세력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선포해 줬습니다. 자신도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온갖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망해가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수많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숨겨두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 절망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